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첫 해외 순방에 나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순방 중 이스라엘과 로마 교황청도 방문하는 등 세계 3대 주요 종교 국가들을 순회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에서 이슬람 지도자들을 상대로 이슬람교에 관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이슬람 교도들에 대해 불신감을 나타내고 이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발표했습니다.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적 이슬람교의 출현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 러시아 관리들에게 이스라엘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비밀 정보를 폭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어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대표들을 만난 뒤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끝으로 모든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에 대한 연방수사국 FBI의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에게 플린 전 보좌관 수사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는지에 관한 물음에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과 자신의 선거 진영 그리고 러시아 정보요원들 사이에 내통한 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조사를 위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임명된 것에도 부정적인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대법관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마이켈 모레노 베네수엘라 대법원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지난 3월 야당이 주도하는 의회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가 국제적인 비난이 일자 일부 이를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에서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정부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촉발돼 지금까지 약 두 달간 40여 명이 숨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 회원국들이 남중국해에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속력을 가진 행동강령 기본 골격에 합의했습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류젠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어제 남부 구이양시에서 각국 대표들과 만나 이번 합의는 추가 협상을 위한 단단한 기초를 놓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류 부부장은 또 모든 당사국들이 행동강령의 조속한 완성을 위해 건설적인 협상을 계속 진전시키기로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도 행동강령의 기본틀 마련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으며 싱가포르 외교부는 당사국들이 정치적 지지의 필요성을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SU-30기 두 대가 최근 동중국해 국제공역에서 미군 항공기의 비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미군이 밝혔습니다. 로리 호지 미 공군 대변인은 미국의 WC-135 콘스탄트 피닉스호 승조원들로부터 지난 17일 중국 항공기들의 접근에 따른 보고를 받았다며 중국 측의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호지 대변인은 항공기 간 거리는 사건의 성격 규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중국의 이번 방해 행위에 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미군 항공기는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 중이었으며 국제법을 준수한 채 운영되고 있었다고 호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어제 시리아 정부가 장악한 중부 하마스주 마을 두 곳에 기습 공격을 가해 50여 명이 숨졌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ISIL 반군들과 친정부군 간 이번 충돌이 아카렙과 알마부제 마을에서 벌어졌다며 민간인 15명과 정부군 병사 27명 등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한 나라에 왕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기대하시나요? 우리는 보통 왕 하면 고고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되며 품위를 지키고 근엄한 모습의 국왕을 그리게 됩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보통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싶은 마음이 클 텐데요. 그래서 예부터 왕들이 궁궐을 벗어나 몰래 암행을 하기도 하면서 백성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네덜란드의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이 무려 20여 년간 한 달에 두 번씩 여객기를 조종했던 사실이 밝혀져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식 항공조종사 자격증을 갖춘 알렉산더르 국왕은 취미로 일반 승객을 태운 여객기를 정기적으로 몰았던 것입니다. 이따금씩 기내방송을 하기도 하고 또 조종사 제복을 입고 다니기도 했지만 알아채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요. 왕실 업무 외에 비행기 조종관을 잡으면서 취미 활동도 하고 또 일반 국민들과 어울리면서 사람들의 삶을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20여 년간 이어진 국왕의 깜짝 부업에 국민들은 놀라면서도 즐거워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6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5월 20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3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5도에서 29도, 신의주 14에서 26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2에서 27도, 함흥 17에서 33도, 끝으로 청진은 17에서 2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더 맨하튼의 노래입니다. Kiss and Say Goodbye 함께 감상해 보시죠. I had to meet you here today. So many things to say. Please don't stop me till I'm through. This is something I hate to do. We've been meeting here so long. I guess be done, oh's wrong. Please, darling, don't you cry. Let's just kiss and say goodbye. Many months have passed us by. I'm gonna miss you. I'm gonna miss you. You, I can't lie.
I'm gonna miss you.
I've got ties, and so do you. I just think this is the thing to do. It's gonna hurt me. Say goodby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는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섭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등 중동 방문을 시작으로 이탈리아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벨기에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으로 이어지는 9일 동안의 일정인데요. 어떤 의제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에서 오늘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요. 또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남중국해 행동수칙 초안을 만든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이 해외 순방길에 오르는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등 중동 방문을 시작으로 이 바티칸에서 벨기에, 이탈리아로 이어지는 이 9일 동안의 해외 순방을 시작합니다. 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이전 행정부와는 다른 외교 노선을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취임 후에 첫 해외 일정에 나서는 것이어서 이 국제사회에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해외 일정 여러모로 좀 독특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지 오늘로 이 119일 만에 이 처음 해외로 향하는 건데요. 이 최근 50년 내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취임 후 가장 늦게 첫 해외 순방에 나서는 겁니다. 리차드 닉슨, 로널드 레이건, 조지 H.W. 부시, 또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등 이전 대통령들은 모두 취임 후 50일 안에 이 해외 방문길에 올랐었는데요. 특히 직전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119일 시점에 이미 9개 나라를 다녀왔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취임 후에 첫 방문하는 국가도 이전 대통령들과는 많이 다르다고요?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을 가장 먼저 찾는데요. 이 1980년대 집권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 모든 미국 대통령들은 이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이웃 나라들을 첫 방문지로 선택했었습니다. 이 가까운 나라들을 먼저 찾아서 이 본격적인 정상 외교에 나서기 전에 시운전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직전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이 전통적인 우방이고 비슷한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영국을 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방문했다는 점에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행은 여러모로 전례가 없는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이전 대통령들은 이웃나라나 동질감이 큰 국가를 먼저 방문했는데 미국과 네. 문화적으로 좀 많이 다른 중동부터 찾는 점이 특이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 주요 종교의 중심지를 한꺼번에 돌게 되는 것도 관심거리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첫 기착지인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최대 성지 메카가 자리 잡은 이슬람교의 본거지고요. 이어서 방문할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이 있는 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본산 입니다. 그 다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향하게 될 바티칸은 이 가톨릭 교회의 중심지죠. 그래서 이렇게 불교를 제외한 세계 3대 종교 성지를 잇따라 방문하게 되는 건데요. 이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바티칸을 한 번에 방문하는 미국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예. 그렇다면 일부러 이렇게 세계의 3대 종교 성지를 아우르는 일정을 잡은 걸까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주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주요 목적으로 첫째,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재확인하고 둘째, 세계 지도자들과 핵심 관계를 계속 구축하며 셋째, 미국의 친구들과 세계의 가장 위대한 세계 종교에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미국의 친구들과 3대 종교에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했는데 미국 내부적으로도 좀 메시지를 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AP통신과 CNN 방송 등 미국 주요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을 뒤로하고 하고 잠시 해외 순방길에 나선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들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의 이른바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특검이 출범하고 또 의회 일각에서 탄핵론까지 불거진 지금의 정치적 위기를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돌파하려 한다는 해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해외 순방을 통해서 이슬람 급진주의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계를 통제하는 동시에 미국 내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지지 여론을 결집시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번 해외 순방에서 어떤 의제가 예정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첫 기착지인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권 55개국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연설합니다. 이후에는 사우디 당국과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도됐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지난 1일 이 백악관에서 사우디 제2왕위 계승자이자 국방장관인 모하마드 빈 살만 왕자 등과 만나서 이 무기들에 대한 가격 협상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산 항공기와 함정, 정밀 유도 폭탄 등이 사우디에 공급되는 가운데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렇게 대규모 무기 공급 계약을 맺는 배경은 뭘까요?
예, 순위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군사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이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을 견제하는 효과를 미국 측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최근 러시아와 함께 시리아 내전에 깊숙이 개입하고 이라크에서도 군사적인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데요. 지난 2015년 맺은 핵합의를 계속 유지하는 문제를 놓고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줄곧 이란과 미국이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예. 자, 사우디 외에도 중동 국가들과의 군사협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이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른바 아랍한 나토 창설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나토는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 국가들의 공동 안보 협력체인데요. 이 중동에서도 이 나라들 사이에 군사 협력 조직을 만들어서 이 ISIL을 비롯한 테러 조직과 이란 등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입니다. 또 사우디와 함께 이 아랍 에미리트 연합 이집트, 요르단 등이 이 조직에 참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방문국은 이스라엘이죠?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백악관에서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만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중재자로 나서서 평화협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이스라엘 방문 기간 동안에 핵심 분쟁 지역인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요르단강 서안을 직접 찾을 예정입니다.
예. 자, 이후에는 유럽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네. 이스라엘 방문 후 트럼프 대통령은 바티칸으로 향해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납니다. 이 강경한 이민 관련 행정명령과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계획 등을 놓고 공개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던 교황과의 첫 만남이라서 이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도 국제사회에 큰 관심사인데요.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찾습니다. 여기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신임 대통령과도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란에서 대선이 실시되는군요.
네, 이달 들어 각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 또 프랑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차례로 뽑혀서 취임했는데요. 오늘은 이란에서 또 새 대통령을 뽑습니다. 상대적으로 서방 측과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는 개혁파로 분류되는 하산 로하니 현 대통령과 이 검사 출신 이슬람 성직자인 강경 보수파 에브라임 라이시 후보가 맞대결하는 구도에서 앞으로 4년 동안 이란 정부를 이끌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 시간 현재 이란 전역의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 자, 개혁파와 강경 보수파 후보 누가 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예, 최근 각종 여론조사 여론조사에서는 개혁파인 로하니 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데요.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 보수파 에브라임 라이시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게 변수로 꼽힙니다. 20대에서 40대까지의 젊은 층은 로하니, 또 50대 이상 장노년층은 라이시 후보 쪽으로 세대별 지지세가 갈리고 있어서요. 개혁과 개방을 바라는 청년 세대와 엄숙한 이슬람 율법에 따른 통치를 원하는 기성세대 중 어느 쪽이 투표장에 더 많이 나올지도 이 승부의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란 대선전의 가장 큰 쟁점이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예, 로하니 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 국가 맺은 핵 합의가 이 대내외적으로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대선은 핵 합의를 놓고 이란 국민들의 신임을 묻는 투표라고 외신들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핵 합의로 이란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가 상당 부분 해제된 데 따른 혜택을 이란 국민들이 얼마나 실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강경 보수 진영에서는 이 핵 합의 때문에 우라늄 농축을 비롯한 이란의 에너지 부분에 제약이 생겼고 기대했던 경제 제재 효과는 국민 생활에서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작다고 이란 내부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그 제재 해제를 연장하기로 했죠.
맞습니다. 미 국무부가 2015년 핵 합의에 따른 대이란 제재 해제를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수요일 발표했는데요.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 등 주요 6개 국가 핵 합의를 맺었던 당사자인 하산 로하니 이란 현 대통령이 재선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로하니 대통령은 핵 합의 이후에 이란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강경 보수파가 정권을 잡게 되면 중동 정세 도 큰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 핵 합의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이번 이란 대선 결과는 향후 중동 정세의 큰 흐름을 결정할 것으로 국제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내일 나올 전망인데요. 이 유효 투표수의 50% 이상을 얻은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가 일주일 뒤인 다음 주 금요일 결선 투표에서 겨루게 됩니다. 이 서방 언론은 지난 2013년 취임한 로하니 현 대통령이 4년 중임제 첫 임기 중에 핵합이라는 명시적인 성과를 거뒀고 1979년 이란의 공화정이 들어선 이후에 1981년 취임한 대통령 이래 이 과도 정부를 제외하고 연임에 실패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 로하니 현 대통령의 재선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데 합의했다고요?
네,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중국 남부 구이양시에서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들 간의 고위급 실무회의를 가졌는데요. 18일 남중국해상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한 행동수칙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 틀에 합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18일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과 아세안이 상당히 오랜 기간 이런 협의를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남중국해에는 중국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완, 베트남 등 영내 국가들이 오랫동안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특히 영내에서 무력 행사나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경우 이를 해결할 만한 마땅한 장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2년에 중국과 아세안이 이 행동선언을 체결했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유명무실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행동 수칙을 만들기 위해서 이듬해부터 이 당사국들 간의 협의가 계속돼 왔습니다. 이번이 14차 회의였는데 당사국들은 올해까지는 이 기본 틀 마련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내통한 일이 없다면서 관련 의혹은 모두 자신을 향한 마녀사냥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세제 개혁 등 규제 완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3% 경제성장률을 이룰 수 있다고 의회에서 밝힌 소식, 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불법 이민자 체포 건수가 늘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수요일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치인을 상대로 한 역사상 최대의 마녀사냥,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며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이날 오후 후앙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 연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특별검사 도입 자체는 존중하지만 모든 게 마녀사냥이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And there is no collusion between certainly myself and my campaign, but I can always speak for myself and the Russians, zero.
네, 자신이나 자신의 선거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한 일은 전혀 없었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일들이 국가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서 TV 뉴스 진행자들과의 오찬 행사에서도 특별검사 임명이 국가를 해치는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을 해임한 뒤에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에게 관련 수사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2월에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사임했는데요. 바로 다음 날 코미 당시 FBI 국장을 만나서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그만둬줄 것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당시 대화가 부적절하다고 느낀 코미 국장이 이 대화 내용을 메모로 남겼고요. 이를 또 측근들에게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뉴욕타임스 신문이 이 메모를 본 관리들의 증언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도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코미 전 국장에게 이런 요청을 한 일이 있느냐, 이렇게 기자가 물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이렇게 짧게 대답을 하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예, 의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내통 의혹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데 의회 쪽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다지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의원들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There is mounting evidence of obstruction of justice.
I think the shock to the body is it's now considered a criminal investigation.
네, 민주당 소속인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 의원은 사법 방해 행위로 볼 만한 증거가 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이제 범죄 수사로 여겨지고 있다면서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상원에서 열린 비공개 청문회에서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참석했는데요.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바로 이 뮬러 전 FBI 국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날 청문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려줬나요?
네, 별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특별검사가 임명된 점을 지적하면서 말을 아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사임을 권고하는 서한을 작성하기 전부터 이 코미 전 국장이 해임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의원들에게 밝혔다고 합니다. 백악관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로젠스타인 부장관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코미 전 국장을 해임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권고를 받기 전부터 해임할 생각이었다며 엇갈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다시 또 로젠스타인 부장관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네. 자, 현재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이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관계에 관해서 여러 차원에서 조사가 동시에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상하원 정보위원회와 FBI가 이 조사를 각각 별도로 진행을 해왔는데 이제 FBI와 법무부는 관련 조사에서 손을 떼게 됐죠. 이 특별검사에게 맡기게 됐는데요.
네.
하지만 또 의회 조사와 특검 조사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소 여부인데요. 의혹을 파헤쳐서 진실을 찾는다는 데는 이 같지만 의회에서는 형사 기소권이 없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 측과 또 러시아가 공모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러시아를 상대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공모한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 기소를 할 수 있는 건데요. 특검이 임명됐으니만큼 공개 청문회 개최 등 의회 활동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도 있는데요.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은 원래 계획대로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특검 조사가 완료되려면 최소한 1년은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FBI 새 국장의 선정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 새 국장 지명에 매우 가까운 상황이다. Very close, 매우 가까운 상황이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TV 뉴스 진행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혔는데요. 이르면 오늘 해외 순방에 나서기 전에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0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셉 리버만 전 상원의원을 유력 후보 가운데 한 사람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리버먼 전 상원의원 어떤 인물인지 좀 살펴볼까요?
네, 제가 잠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2004년에 이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사람인데요.
예.
리버먼 전 의원은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나중에 또 무소속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동안 FBI 국장은 연방 판검사를 지냈거나 FBI 직원 출신이 맡아왔는데요. 리버먼 전 의원은 좀 다릅니다. 커네티컷주 법무장관을 지낸 뒤에 1988년에 상원의원에 당선됐으니까 연방 정부에서 일한 경험은 없는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요일 리버먼 전 의원과 리처드 맥플리 전 FBI 고위 관리, 앤드루 맥케이브 FBI 국장 대행, 프랭크 키팅 전 오클라호마 주지사 이렇게 네 사람을 면담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조세 개혁과 규제 완화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이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이를 옹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누신 재무장관은 어제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미국 경제가 3%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누신 재무장관이 이날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하지만 언제 조세개혁을 단행할지는 확실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현재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2% 이하입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 성장률이 더딘 이유로 근로자들이 대거 은퇴하고 또 생산성이 저조한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3% 성장률 목표에 대해서도 이 지나치게 장밋빛이란 시각이 나오고 있죠.
예, 트럼프 행정부가 앞서 역사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대적인 그 조세 개혁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에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크게 낮추고 개인소득세 등급을 현행 7개에서 3개로 줄이는 안을 발표했는데요. 또 유산세도 없애고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자본이득세율도 현행 23.8%에서 20%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나는 모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어서 기업계에서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관계에 대한 의혹에 이 관심이 분산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의회의 공화당은 다시 법안으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 불법 체류자의 체포 건수가 많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이민세관국 ICE가 수요일 관련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4월 30일까지 약 석 달 동안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다 체포된 사람이 4만 1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3만여 명에 비해서 38%가량 늘어난 셈입니다.
네, 이 체포된 불법 체류자 가운데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의 수치는 더 크게 늘었다고요?
네, 이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불법 체류자는 만 명이 넘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4,300여 명에서 150%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불법 체류자 체포 건수가 늘어난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미 이민세관국의 토마스 호먼 국장 대행은 이 성명을 통해서 이 같은 수치는 이민법을 공정하고 전방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요. 또 취임 직후인 1월에는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올해 이 불법 체류자의 체포율이 지난해보다는 올랐습니다만 2014년 이전과 비교하면 또 비슷한 수준이라고요?
네, 2014년 1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4월 말까지의 자료를 보면 이민세관국 단속 요원들이 체포한 불법 체류자 수는 5만 4천여 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의 비율이 27%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기간 이 비율이 26%니까 당시가 오히려 더 높았던 거죠.
예, 그러니까 2014년 이후에 이 불법 체류자 체포율이 떨어졌다는 건데 이유가 뭡니까?
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이던 지난 2014년 후반에 당시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민단속 체계를 정비했었는데요. 존슨 장관은 당시 메모를 통해서 불법 이민자 가운데 범죄 전력이 있거나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이 재범자를 우선적으로 체포하라는 지침을 내놓으면서 체포율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 체포된 불법 이민자 수치는 이렇습니다만 이 추방된 경우는 어떤가요?
네, 추방된 불법 이민자 수는 5만 6천여 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2%가 줄어들었습니다. 호먼 국장은 본국 송환이 즉각적으로 이뤄지는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적발된 이 불법 이민자의 수가 줄어들었고 또 이민법원의 추방과 관련한 판결이 밀려있다 보니까 추방이 지체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국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이유였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행정부와 러시아 정부 간의 모종의 거래에 관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끌었기 때문에 해임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 연방수사국 FBI는 어떤 조직이며 또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은 어떤 조직인가?
미국 연방수사국의 정식 명칭은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영문 앞글자를 따서 FBI라고 부릅니다. FBI는 법무부 산하에 있는 연방수사기관인데요. 미 국내에서 벌어지는 테러 공격, 간첩 행위, 사이버 범죄, 대량 파괴 무기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것, 또 모든 공공부패, 조직 범죄, 경제 범죄, 폭력 범죄를 다루고요. 이것으로부터 시민권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즉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를 총괄하고 정보 수집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범죄 수사와 정보 수집, 첩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북한을 예로 들면 국가안전보위부나 인민보안부 업무를 합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각국의 정보기관들 혹은 경찰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FBI가 처음 세워진 건 1908년 7월 26일입니다. 원래는 법무부에서 각 주 사이에 발생하는 치안 문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직원 수도 모자라고 역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어드로 루스벨트 대통령이 찰스 보나파르트 법무장관에게 지시해서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만들었는데요. 1935년부터 지금처럼 연방수사국 FBI로 불리게 됐습니다. FBI는 법무부 산하이지만 독립된 수사기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FBI의 수사는 의회나 대통령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또 FBI 국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 상원의 인준을 받아서 임명되는데요. 원래 최고 10년 임기를 보장하지만 코미 전 국장의 경우처럼 임기가 차기 전에 대통령이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에드거 후버 전 국장.
FBI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존 에드거 후버 전 국장인데요. FBI는 창설 이후 그동안 모두 7명의 국장이 이끌었지만 후버 국장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후버 국장은 1924년 국장에 임명돼서 1972년 77세로 사망할 때까지 무려 48년 동안 재임하면서 8명의 대통령을 거쳤는데요. 수많은 공적과 그에 못지않은 과오를 남겼다는 역사의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후보 국장은 FBI를 전문적인 최대 범죄 전담부서로 키우고 지문 수사와 유전자 감식 수사를 비롯해서 현대 경찰 수사 기술의 근간이 되는 역량을 FBI에 정착시킨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FBI의 정보 수집 능력을 활용해서 개인과 단체, 심지어는 의회와 대통령, 해외 정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권력 유지에 활용한 것은 커다란 과오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당시 후보 국장 방에는 불법 도청과 가택 침입으로 얻은 고위 인사들의 정보가 즐비했고 이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는데요. 후보 국장이 갖고 있는 비밀 정보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후보 국장이 무려 50년 가까이 자리를 유지한 배경이라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이 때문에 후보 국장 사망 이후 FBI 국장의 임기는 10년으로 정해졌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FBI 국장의 관계.
FBI 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해임할 수 있지만 국내외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명권자인 대통령과도 때때로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FBI 국장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된 국장으로는 1993년 윌리엄 세션스 국장이 있었는데요. 관용기로 부부 동반 여행을 하고 공금을 유용했고 가족들의 개인적인 일에 FBI 요원을 동원한 일 등으로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의 경질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 해고를 계기로 다시 한번 FBI 국장의 신분 보장과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 역설적으로 보여줬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는데요. 클린턴 전 대통령은 FBI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세션스 국장을 해임시켰습니다. 세션스 국장의 뒤를 이어 임명된 루이스 프리 국장도 클린턴 전 대통령과 종종 마찰을 빚었는데요. 당시 클린턴 대통령의 대선 자금에 중국 정부가 관여됐다는 정황을 수사하면서 백악관에 보고하지 않아 갈등을 빚었고요. 백악관이 연루돼 있을지 모를 사건 수사를 왜 백악관에 보고하느냐는 말을 남겨서 수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FBI 국장들이 줄곧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였던 건 아닌데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FBI 국장을 역임했던 윌리엄 웹스터는 미스터 클린, 깨끗한 사람이라는 별명답게 원만하게 조직을 이끌어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공직활동이 주를 이뤘던 FBI 조직을 수사 위주로 탈바꿈시킨 장본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FBI 국장에 이어서 곧바로 CIA 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유일한 인물로 남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버트 뮬러 전 국장은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인 2001년 9월 초에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명으로 FBI 국장 자리에 올랐는데요. 2011년에 임기가 끝났지만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2년 더 FBI를 이끌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공화당과 민주당, FBI 내부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재임 당시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 아내하고만 골프를 쳤다고 할 정도로 결벽에 가깝게 주변을 관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의 경질과 차기 국장 후보들.
지난 2013년 9월 FBI 국장에 취임한 제임스 코미 전 국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불법 도청인가를 거부한 원칙론자로 통했습니다. 이런 점이 공화당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집권한 오바마 행정부에서 FBI 국장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으로 분석됐는데요.
I interviewed a number of extraordinary candidates for this job, all with sterling credentials. But what gave me confidence that this was the right man for the job.
오바마 전 대통령은 코미 국장을 선택한 이유로 그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아는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코미 전 국장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의 국무장관 재임 시절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 재조사를 발표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1등 공신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We're not on anybody's side ever. We're not considering whose ox will be gored by this action or that action, whose fortunes will be helped by this or that. We just don't care. And we can't care.
이를 두고 코미 전 국장은 한 연설에서 FBI는 누구의 편도 아니라면서 FBI가 중립적이라고 강조했는데요. FBI는 옳고 그름에 따라 수사할 뿐이라면서 정치권이 각자 입장에 따라 색안경을 끼고 FBI를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거진 트럼프 행정부와 러시아 정부의 내통 의혹에 대한 FBI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최근에 경질됐는데요.
He's a showboat. He's a grandstander. The FBI has been in turmoil. You know that.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국장이 과시하길 좋아하는 성격이며 그로 인해서 1년 전부터 FBI 조직이 혼란에 빠졌다면서 러시아 정부와의 내통 의혹에 대한 조사 때문에 경질한 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국장과 만나서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청하는 등 영향을 미치려고 했고 이것이 여의치 않자 코미 국장을 해임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17일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을 이번 조사를 담당할 특별검사로 전격 임명했는데요. 수사를 이끌던 코미 FBI 국장이 해임된 상황에서 전임 FBI 국장이 특별검사를 맡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파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국장의 후임자 인선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루 맥케이브 FBI 국장 대행을 포함해서 앨리스 피셔 변호사, 마이클 가르시아 뉴욕 항소법원 판사, 마이클 로저스 전 하원 의원, 또 지난 2000년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조셉 리버먼 전 상원 의원 등 10여 명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인물이 FBI를 이끌 차기 국장 자리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 연방수사국 FBI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네,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Today's expression is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Mike,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I know you weren't feeling too well.
Surprisingly, I slept like a log. I think the cold medicine helped.
Oh, that's good.
Yeah, thanks for asking.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마이크에게 Mike,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I know you weren't feeling too well.
너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어제 잠을 잘 잤니? 라고 하자 마이크가
Surprisingly, I slept like a log. I think the cold medicine helped.
감기약을 먹어서 그런지 정말 잠을 푹 잤어. 라고 했습니다. 이어 제가
Oh, that's good.
아, 잘 됐구나. 라고 하자 마이크가
Yeah, thanks for asking.
신경 써줘서 고마워. 라고 답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sleep like a log,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Mike,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I know you weren't feeling too well.
Surprisingly, I slept like a log. I think the cold medicine helped.
Oh, that's good.
Yeah, thanks for asking.
Today's expression is sleep. S-L-E-E-P. Sleep like, L-I-K-E, like a log. L-O-G, log.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 라는 문장을 그대로 번역하면 통나무처럼 자다 인데요. 뜻은 세상을 모르고 자다. 죽은 듯이 푹 자다입니다. 통나무는 살아있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꿈쩍 않고 푹 자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A log is a cut tree trunk. When you sleep like a log, it means that you sleep very well, and you won't toss and turn or wake up easily. You're basically in a very deep sleep.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마이크에게 어제 잘 잤느냐고 묻자 마이크가 세상 모르고 잤다고 했죠.
Surprisingly, I slept like a log. I think the cold medicine helped.
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이 바로 sleep like a log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expression. I always sleep like a log when I sleep on my own bed.
라고 하면 내 침대에서는 항상 푹 잘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Laura is sleeping like a log.
라고 하면 로라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오늘 배우신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Mike,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I know you weren't feeling too well.
Surprisingly, I slept like a log. I think the cold medicine helped.
Oh, that's good.
Yeah, thanks for asking.
Let's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When you sleep like a log, it means that you sleep very well, and you won't toss and turn or wake up easily. So you're basically in a very deep sleep.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25년 5월 19일 오늘 미국 흑인 인권운동가인 말콤 X가 미국 중부 네브라스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말콤 X의 본명은 말콤 리틀로 그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말콤의 아버지는 아프리카 귀향운동을 주도한 흑인 민족주의자로 백인들에 의해 살해됐고 그의 어머니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말콤은 이후 21살 때인 1946년 강도죄로 투옥됩니다. 하지만 말콤은 옥중에서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때부터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말콤은 리틀이라는 자신의 성을 버리고 알 수 없다는 의미의 영어 알파벳 X를 자신의 성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출옥 후 말콤은 본격적으로 흑인 인권 운동에 투신하게 됩니다. 같은 시대 비폭력 흑인 인권을 주장한 마틴 루터킹 목사와는 달리 말콤 X는 흑인들의 분노를 직설적으로 표현한 연설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Who taught you, please? Who taught you to hate the texture of your hair?
이후 앞으로 아메리카 통일기구를 창립해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던 말콤은 하지만 1965년 뉴욕에서 인종 철폐를 위한 연설을 하던 도중 암살당하고 맙니다. 1890년 5월 19일 오늘 베트남의 민족운동가인 호치민이 베트남 중부의 호앙쥐에서 태어났습니다. 호치민이 태어난 당시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때문에 호치민의 아버지는 호치민에게 베트남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후 호치민은 프랑스로 유학을 가 유럽의 선진 문물을 익혔고 이때부터 공산주의와 민족주의적 가치관을 키우게 됩니다. 이후 베트남으로 돌아온 호치민은 프랑스의 대항해 베트남 독립운동을 이끌게 됩니다. 이어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베트남은 독립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독립의 기쁨도 잠시 9년 뒤 베트남은 남북으로 분단되고 호치민은 베트남 통일을 위해 몸바치게 됩니다. 호치민은 하지만 1969년 조국의 통일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호치민은 오늘날까지 베트남 독립의 아버지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